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서론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요한복음 서론 남은 부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연구를 해보면 몇 가지 그 두드러진 사항들이 있음을 주목해보게 되는데 처음 세 복음서들은 같은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비슷한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이제 공간복음의 그 여러 그 특징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네 번째 복음인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몇 가지 달라요. 첫 번째로 마태, 마가는 예수님의 표적을 강조하고 누가복음이죠. 예수님의 그 비유를 강조하는데 요한은 둘 다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서의 이적들은 표적으로 주어졌어요. 어떤 위대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11가지의 특별한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요한복음에는 어떤 비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유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도 한번 나오긴 나와요. 딱 한번 나오는데 10장 6절입니다. 거기에 이제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비유인데 파라볼레가 아니라 파로이미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는 비유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번역되면 그 의미가 좀 퇴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이야기는 비유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강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알기 쉽도록 사건들을 발생 순서에 따라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또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도시를 정확히 지적을 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뭐 이런 식으로 또 갈릴리 가나에서 뭐 이런 식의 정확한 그 표현들을 써가지고 장소가 어디인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성이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사마리아 여행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우물에 앉으셔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피곤하셔가지고 또 그 물을 마시는 그런 것들이 사실 요한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또 아셔야 되고요. 이보다 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건 역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또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보다는 예수라는 이름이 거의 항상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해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보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게 되죠. 왜 그는 그리스도보다는 예수란 이름을 주로 사용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요한복음에는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복음서에서는 굉장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그것은 그 엄청난 사실에 비해 보면 너무도 간단한 진술이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인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서론을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좀 상반부에 정리를 해보고 1장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이게 우선 1장 1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세 가지 굉장한 진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데 한 세 가지만 소개를 해보면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하고 심오한 칭호 중에 하나이거든요. 우리가 그 정확한 의미를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명백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 철학에서 사용했던 로고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메무라 이러한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약성경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입에 담지 않았다고요. 그것은 매우 거룩한 이름이어서 이제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입이 좀 더럽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유일한 분이시고 구약에서 그분에 대해서 말해졌던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태초에라는 단어를 써서 오직 그분만이 태초부터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가운데 표현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맨 처음 나온 단어보다도 더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을 정확하게 연대로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 어셔라고 하는 분의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 어셔는 태초가 주전 4004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정말 어찌 보면 좀 어리석은 생각이라 이렇게 보여져요. 그것은 아마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말한 것인데,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조의 때로 올라가다 보면 그곳에는 이미 주님이 계신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쓰인 동사가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말씀이 시작되었거나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있었다라는 표현은 계속적인 상태를 뜻하는 미완료형이거든요. 이것은 말씀이 태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태초가 뭡니까? 여러분이 거슬러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곳까지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태초가 바로 그 하나님은 시점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시점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수백만 년 전, 수십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그 개념은 영원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창조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태초에 이미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영원으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작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태초에 이미 그곳에 계셨던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이 없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느냐? 예, 맞습니다. 모든 존재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작하는 곳 어디서나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과거 시제인 것이죠. 태초의 말씀이 계셨던 겁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이것을 연대로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거나 통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진술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에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태초에 계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태초에 이미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이제 구별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해서 그분을 성부 하나님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고. 그러나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헬라어는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데요. 왜냐하면 헬라어에서 중요한 단어는 문자 처음에 나오는데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은 단호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것보다 더 단호한 것을 얻을 수가 없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처음 세 진술들은 하나로 묶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개개의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은 성부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1장 1절을 다시금 연결해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3등분해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14절로 내려가서 또 하나의 진술을 여러분들과 좀 보기를 원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어요. 이것도 3등분해서 보시면 이 이야기가 좋다고 봐요.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세 번째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입니다. 헬라 철학자는 아마도 첫 번째 구절에서는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 그 구절에서 도망해버렸습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문장이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영혼으로부터 오시며 또한 그분은 베들레헴의 한 여인을 통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베들레헴의 그분의 탄생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 우리가 유의를 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요한복음이 이것을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너무도 과분한 하나님이 되신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말이죠, 그렇게 인간으로만 오신 그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동적인 나머지, 너무도 과분한 나머지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영혼으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또한 그 14절을 두 번째로 나눠볼 수 있는 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케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분께서 당신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찌 보면 단순한 작은 텐트라고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같은 표현을 썼잖아요.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한밤중에 바람에 날아갈 수 있고 또 한순간에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장막이라고요. 천막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작은 장막에 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그분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14절 중 세 번째 주목하게 되는 문장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 요한은 다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연히 생기는 의문은 만일 그분께서 육신이 되셨다면 그분은 확실히 자신을 제한시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곧이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는, 더할 것이 필요 없는 상태로서의 충만을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신성을 지니시고 오셨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이 14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그런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시리라고 봐요. 이제 다시 세 가지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또 한 절을 여러분들이 소개하겠는데 그것이 18절입니다. 18절을 읽어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이에요. 세 문장이에요. 첫째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다음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세 번째는 그분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 여러분 이거 유의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까요? 주님은 이것을 이 복음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한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번뜩 떠오르는 게 있을걸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절대 인간의 눈에 스스로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본 건 뭡니까? 야곱이 본 건 뭡니까? 그들은 뭐를 봤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야곱은 그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그가 본 것은 그와 씨름한 주님의 사자였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그는 하나님을 그렇다고 하면 진정으로 보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독생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헬라어 사본 가운데 최고의 사본인 사본은 독일 학자인 니스리 편찬한 것인데요. 그는 독생하신 자가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 좋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는 건데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머리로부터 오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발로부터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비록 그분께서는 종이셨지만 우리가 발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머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은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그 오신 그분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자다 하는 겁니다. 또 18절 하나 그 나눠보면 그 문장, 마지막 문장이 그거잖아요. 그분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건데요. 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엇뭐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거하시는 그분 밖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즉 사람 가운데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생각한 세 가지 진술들 가운데 제일 처음 구절들을 한데 모아 본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그리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우리 가운데 계심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또 요한복음 1장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나침반 출판사 신간 도서 오스왈드 샌더스 지음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